북한이 하노이 북미 회담 보름 만에 비핵화 대화를 중단하는 걸 검토 중이라며 핵과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며 상응 조치 없는 비핵화 협상은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기자회견을 하고 거듭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의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A 총경이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간부가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 사건에 실제로 도움을 줬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 물산 등에 이어 한국거래소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거래소가 삼성 바이오의 상장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게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가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이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관련된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서 빼자고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35차례에 걸쳐 장 씨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격 테러가 일어나 최소 49명이 숨지고 40명 정도 다쳤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사건을 계획된 테러로 규정하고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전기차
하노이 북미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지 꼭 보름 만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다시 할 수 있다며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은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하노이 협상에 임했던 미국 측 태도부터 북한의 책임을 물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까지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담은 행동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회담 이후 잇따라 북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으로도 보이지만 이런 북의 강경한 태도, 1년 넘게 이어지던 대화 국면에는 변수가 됐습니다. 먼저 이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생각이 없다. 최선희 부상은 미국의 상응 조치 없는 비핵화 협상은 이어가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타스통신과 AP통신이 평양발로 보도했습니다. 최 부상은 미국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으며 강도 같은 태도가 상황을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중단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부상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어갈지는 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이 조만간 행동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 부상은 미국 측의 협상 태도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기이한 협상 태도에 당혹스러워했다며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기차 여행을 다시 해야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대화하고 싶어 했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적대적인 분위기로 협상을 방해했다고도 했습니다. 제재 해제와 관련해선 민간 분야에서만 요구했다며 북한이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최 부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 고위 참모들이 내놓은 발언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외신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점차 높여왔습니다. 강경파인 볼턴이 앞장섰고 비건과 폼페이오도 거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은 비핵화 협상의 허들을 낮추라, 좀 조건을 낮춰달라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시작은 볼턴 보좌관이었습니다.
If North Korea commits to complete denuclearization, including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it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programs, the prospect of economic progress is there.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모두 포기해야 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못 박은 겁니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복구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If they're not willing to do it, then I think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they're not going to get relief from the crushing economic sanctions that have been imposed on them.
비건과 폼페이오도 나섰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He's told me that face to face, personally, no less than half a dozen times. What we'll need to see is action.
점진적 비핵화는 수용할 수 없으니 전면적 비핵화 카드를 내놓으라는 압박입니다. 다만 최 부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도 놀랄 만큼 완벽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모양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대북 제재 유지에 대해 강경한 워싱턴 조야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누그러뜨려 달라는 시도를 최 부상이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시간 오늘 밤 10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순방 중입니다. 오늘 그래도 기자회견 내용을 곧바로 보고받았죠?
네,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도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이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안보실로부터 관련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유선으로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최 부상의 발언이 러시아 타스통신 등 외신을 통해서 번역되어 전달됐기 때문에 이 안보실에서 직접 원문을 살펴보고 문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최선희 부상이 정확하게 무슨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각도로 접촉을 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협상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 아닙니까? 아무래도 청와대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겠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어렵게 이곳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최 부상의 회견 전부터 청와대가 이 북미 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는 건데요. 청와대는 이 국면이 강대강으로 치닫지 않도록 북한을 비공식 루트로 접촉을 해서 최대한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일단 오늘 발언 내용 대부분은 이제 협상용 혹은 미국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북미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최선희 부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향해서 강도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또 기이한 협상 태도를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상은 앞서 지난해 5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미국을 향해서 무도하다거나 혹은 구태여 붙잡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발언들이 엄포성이라고 하더라도 협상의 틀 자체를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앞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북미 간 관계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는 사소한 언행도 굉장히 재앙으로 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북미 냉각기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성명이 변수가 되겠군요.
예, 신년사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할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 부상이 오늘 최고 지도자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라고 말한 만큼 미국에 대한 직접 비판은 자제할 수 있습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력갱생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초 최고인민회의 개막에 맞출 거란 예측이 있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다시 조사 대상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 활동은 이달 말에 끝납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조사단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겠다고 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사무실에 있는 서울 동부지검 앞. 소환 통보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모였던 취재진도 철수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조사단은 연락도 되지 않았다며 직접 조사할 방안을 다시 찾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며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고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진상규명에 나선 조사단은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윤 씨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개 소환 통보를 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조사단은 강제로 소환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사단의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은 화질이 좋은 원본을 검찰에 넘겼고 얼굴을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는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어제 국회 행안위 업무 보고에 나와 2013년 당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이 선명한 원본 영상을 검찰로 넘겼다고 했습니다.
네, 5월에 입수한 거는 육안으로도 인물 식별이 가능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도 언급했습니다.
저희도 당시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자 정치권에선 검찰이 제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덮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특검 등 다른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 청장의 발언이 버닝썬 사태로 위기에 몰린 경찰의 반전 카드란 분석도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에 현직 경찰이 유착된 정황 등이 드러나자 박상기 법무장관은 어제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실 수사를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가 이 사건과 연관됐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 대표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 없다고 들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정작 더 중요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황교안 대표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이틀 차이로 장관과 차관에 임명됐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고 1년 선후배입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엿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이후 성접대 의혹은 2013년과 14년 두 번에 걸쳐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 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제의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법무장관이 황교안 대표입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모두 황 대표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관에게 보고 안 됐으면 그것도 더 이상한 거고 보고 됐으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지도 사실은 이게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러자 황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명이 된 뒤에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사퇴했죠.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6년 전에 비공개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직접 수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단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변호사에게는 불편한 심정을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자신을 자리에 앉힌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의혹에는 불같이 화를 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았던 김 전 차관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까지 변호를 맡은 곳은 고엽제 전후에 전직 간부들의 사기 사건을 변론했지만 법원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변호사님은 계속 안 나오고 계세요, 재판에? 김학의 변호사님 사임하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김 전 차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던 건 그의 변호인을 통해서입니다.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인사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단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의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건 김 전 차관 부인입니다. 오늘 언론에도 관련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여성들을 성폭행하지 않았고 자신이 관련 여성을 회유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허위 사실로 자신과 가족들이 조롱거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직접 조사에 응해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함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들여다보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게 바로 고 장자연 씨 사건입니다. 조사단은 관련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법무부 과거사위에 보고를 한 상태인데 JTBC 취재 결과 과거사위원이 이 보고서에서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관련한 부분을 빼자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사단은 부당한 압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씨가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나눈 통화와 문자 내역입니다. 장 씨는 2008년 6월 한 달 동안 임 전 고문과 35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임 전 고문이 통화한 휴대전화 명의는 당시 부인이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의 가입자 주소는 경기도 수원의 삼성전기 본사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해당 자료를 확보하고도 임 전 고문은 물론 이사장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 초안을 법무부 소속 과거사위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과거사위의 검토를 거쳐 최종 보도 자료로 발표됩니다. 그런데 초안을 본 과거사위 문무 교수가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 관련 내용은 빼자고 조사단에 요청했습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조사단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검찰총장도 손을 댄 적이 없다며 부적절한 압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자연 사건에서 소환을 거부한 인물이 임 전 고문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 교수는 JTBC 취재진에게 보고서 내용 삭제를 요구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통화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의 단체 대화방에서 나왔던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큰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나온 업소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경찰총장이 누군지 진술을 받아내고 현재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총장은 강남서에서 일했던 청와대 파견도 다녀온 경찰청 간부가 지목됐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승리와 정준영 씨 등이 참여한 문자 대화방엔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가 경찰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내용이 두 차례 나옵니다. 업소에 문제가 생겼지만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고 했다는 내용과 유 씨가 경찰총장과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당사자로 지목된 A 총경을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 유 씨를 조사하면서 경찰총장이라고 잘못 표현한 당사자가 A 총경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겁니다. 총경은 보통 경찰서 서장급이고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과장급입니다. A 총경은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고 이후 청와대 파견 등을 거쳐 경찰청 간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총경이 유 씨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의 사건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승리와 정준영 씨는 밤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오늘에서야 정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제출받았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는 오전 7시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것 다 말씀드렸으니까.
앞서 정 씨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황금폰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 씨는 불법 촬영물을 대화방에 올린 2015년과 2016년 당시 쓰던 전화기 한 대, 이후에 쓰던 두 대 등 총 세 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정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증거 인멸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승리의 전화기 한 대도 확보해서 해외 투자자를 위한 성접대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승리는 군 입대 연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 역시 밤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문자 대화방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그룹 CN블루 이종현 씨는 잘못된 성도덕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문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경찰 간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박준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조사 시작한 지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의혹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해당 간부가 문제의 카톡방 속 인물들과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과 친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건데요. 이어서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혹은 사건을 무마해준 적은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버닝썬에서 돈을 받았다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될지도 오늘 밤쯤 결정되죠?
예, 경찰관 출신 강 씨 역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강 씨는 클럽 버닝썬 측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있었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용도로 건네진 것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늦으면 내일 새벽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입니까?
네, 먼저 총경급 간부의 경우에는 혐의 유무에 대해서 경찰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합니다. 만일 수사가 좀 미진하다는 비판일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전직 경찰관 강 씨가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될 경우에는 강 씨가 버닝썬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조사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버닝썬에서 나온 돈이 강 씨를 거쳐서 실제로 현직 경찰관들에게 흘러들어가는지 조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JTBC 박준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검찰이 한국거래소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삼성물산을 포함해 10곳 정도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 거래소까지 정조준한 겁니다. 거래소는 삼성 바이오가 상장되기 바로 전에 상장 조건을 느슨하게 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분식 회계가 있었는데 조작된 재무 상태만으로 상장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상장 심사가 모두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분식회계를 했다는 게 증권선물위원회 판단입니다. 이듬해인 2016년 삼성바이오는 코스피에 상장됐습니다. 그런데 상장되기 직전 한국거래소가 상장 조건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매출과 이익에서 일정한 기준을 달성하거나 시가총액과 매출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바꿔 자본도 일정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추가했습니다.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자본이 영향을 주게 된 겁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오늘 서울 여의도의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거래소가 삼성바이오에 유리하도록 상장 조건을 바꿨는지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끝내면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결국 검찰은 분식회계가 있었냐 없었냐는 걸 넘어서 왜 했느냐를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게 그동안 나왔던 의혹인데요. 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경 기자입니다.
삼성그룹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한 주와 삼성물산 세 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결정합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입니다. 제일모직의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금융당국이 고의적 분식이라고 판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 변경, 그리고 거래소 특례 상장입니다. 특례를 만든 이유에 대해 거래소는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받은 회사는 지금까지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합니다. 참여연대 등은 상장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생긴 논란을 잠재우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도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를 지원한 대가로 상장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회계장부 변경, 상장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이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특혜가 있었는지에 수사의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사찰이다, 정치 공작적으로 기획된 정황이 다분하다 주장했습니다. 새롭게 보도된 조카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어제 검찰이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을 담당했던 KT 인사 담당 임원을 구속하면서 관련 의혹이 짙어지자 오늘 김 의원이 A4용지 석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일만의 부정이 있다면 그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이번 수사가 전방위적인 먼지털이식 정치사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5월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고 결국 여야 합의로 특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 공작적으로 기획된 정황이 다분하다며 가족과 친인척을 향한 사찰과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불거진 조카의 KT 자회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아니면 말고식 막무가내 의혹 제기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의 조카는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이틀간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해 한국당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3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10% 줄인 270명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국당이 독자 법안을 내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선거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여야 4당과의 갈등은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제 JTBC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첫 집단 발포와 헬기 사격이 있던 날 전두환 씨가 광주에 있었다는 전직 미군부대 정보요원의 증언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전 씨가 발포 명령에 개입했는지 밝힐 핵심 단서일 수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다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자유군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전지 지휘관의 사태 판단에 따라
지난 11일 법원에 나왔을 때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예.
헬기 사격 역시 없었다고 했습니다. 1995년 검찰 수사 때 전 씨가 광주 비행장에 왔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그대로 묻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미군 정보부대 요원이던 김용장 씨의 JTBC 인터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었던 정호영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505 보안부대 이재우 대령, 그분들이 거기서 회의를 했습니다.
특히 전 씨가 광주에 왔었다는 1980년 5월 21일은 첫 집단 발포와 헬기 사격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미국 국방부에도 보고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 당시 전 씨의 광주 방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자신들이 예고했던 대로 전두환 씨를 향해 물러가라고 외친 광주의 초등학교를 오늘 정말로 찾아가서 항의성 회견을 강행했습니다. 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협박한다는 비판 여론에도 또 시민들의 쏟아지는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학교 문을 막아섰습니다. 이 학교 학부모와 졸업생, 시민들입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연다는 말에 학생들 안전이 걱정돼 나온 겁니다.
골머리를 잡아서 불안감을 떨게 하는 경우에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명 일반 학부형들 아니에요. 정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지난 11일 법정에선 전두환 씨를 향해 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물러가라며 소리쳤던 그곳입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아이들이 구호를 외친 것은 교사가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이 정치적인 녹음에 이용되고 있는 데 대해서 공고를 해서 봤습니다.
교장과 담임교사 등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스피커 차량을 동원해 크게 애국가를 틀었습니다. 곳곳에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애들 공부한다고? 뭐 하는 짓들 있습니까? 창문 나왔다 있었다 아니오. 그게 무엇이 나쁘냐 이런 데가.
차량들은 경적을 울려 항의했습니다. 이후 전남대 후문으로 이동해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도 했습니다. 광주에선 내일도 보수단체의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이슬람 사원 두 곳을 겨냥한 총격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4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은 걸로 파악됩니다.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총격 순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차 안 여기저기에 총기가 실려 있습니다. 주차를 마친 남성은 트렁크에서 총을 꺼내 이슬람 사원으로 향합니다. 직후 사원한 신도들에게 총을 날사했습니다.
We heard, you know, the firing, and it was from the main entrance. And then everybody just run toward the back doors just to save themselves.
총격 테러가 벌어진 곳은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 두 곳입니다. 테러 초반 사망자 수는 9명으로 전해졌지만 사건 현장이 수습되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호주 국적의 이 남성은 총을 바꿔가며 총격을 이어갔고 차를 타고 사원을 빠져나오면서도 차량과 빌딩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모든 총격의 순간을 17분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했습니다. 범행 직전 백인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글도 올렸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용의자 4명을 체포했으며 한 명은 내일 살인 혐의로 법원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뉴질랜드 3대 도시로 한인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함평에 있는 생태전시관에 3인조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80억 원 상당의 황금박쥐 조형물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30분 동안 애를 써서 출입문 셔터는 올렸는데 바로 그때 경비업체가 출동해서 황금박쥐 근처에도 못 가보고 달아났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3명이 전남 함평군 생태전시관에 나타난 건 오늘 새벽 1시 반쯤입니다. 출입문 앞에서 서성이다 절단기를 사용해 셔터를 자르려 합니다. 이들이 노린 건 전시관 지하에 설치된 황금박쥐 조형물. 160kg의 황금으로 박쥐 5마리를 만들고 원가 기단은 은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지난 2008년 제작 당시 28억 원이었는데 지금 시세론 80억 원에 달합니다. 함평군은 이곳에서 황금박쥐 집단 서식지를 발견한 것을 기념해 전시관을 세우고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이곳저곳을 살피던 절도범들은 출입문 양쪽의 자물쇠를 절단했습니다. 30분 가까운 시도 끝에 출입문을 지키던 셔터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때 경비업체 차량 전조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불빛이 비치며 환해집니다. 황금박쥐는커녕 출입문도 열지 못한 채 줄행랑을 칩니다. 현장엔 황금박쥐 유리막을 깨려고 가져온 해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수거해 정밀 감식하는 한편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남성을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았습니다. 납치범 잡은 오토바이, 알고 보니 퀵서비스를 하던 시민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용감한 시민들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는 순찰차를 오토바이가 앞질러갑니다. 따라오라는 듯 불빛까지 깜빡거리더니 앞서가던 흰색 승용차를 막아세웁니다. 오토바이의 주인공은 퀵서비스 기사. 이들이 잡은 건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가던 납치범이었습니다.
남녀가 관계하지 마라 가라 하더라고. 칼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그래서 그래도 그냥 여자 눈빛이 좀 무상하길래 그래서 계속 따라갔어요. 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로변 납치 활극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검거된 납치범이 다른 남성과 함께 길을 걷는 피해 여성을 보곤 흥분에 달려든 겁니다. 납치 직전엔 여성과 함께 걷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했습니다.
아니 남자를 쑤신다고 저서 뛰어오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여자가 돌아서서 그 칼들은 손을 잡더라고.
예. 납치범은 차를 세운 뒤에도 10m 정도를 더 달아나다 경찰과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납치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검거를 도운 시민 2명에겐 표창장을 주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오늘 오후 충남 당진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헐리우드 재난영화에서나 볼 법한 토네이도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제철소의 철제 지붕이 종잇장처럼 날아가고 일부는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거대한 소용돌이에 철제 지붕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하늘로 치솟습니다. 달리는 차량의 바로 앞으로 큼지막한 철제 구조물이 내동댕이 쳐집니다. 차량 위로 떨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소를 대형 회오리 바람이 휩쓸었습니다. 가로 1m, 세로 5m 크기의 철제 지붕 덮개가 뜯겨져 공장 일대와 주차된 차량들을 사정없이 덮쳤습니다. 일부 차량은 뒷유리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직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떨어지고 해가지고 공장 안에서 폭발사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 같은 강력한 소용돌이는 국내에서는 가끔 바다에서 관측됩니다. 바다에서는 용오름으로 불리는데 육지에서 발생한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오늘 당진과 태안 앞바다에는 오후 5시를 기준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부근 자동관측기엔 초속 12m의 바람이 기록됐고 좀 더 떨어진 바다에선 초속 20m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의 차가운 고기압과 남쪽의 저기압이 만나 기압차가 갑자기 크게 벌어지면서 돌풍이 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짧은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전남 여수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가 운행하다 낙뢰로 멈춰섰습니다. 긴급하게 복구 작업이 진행돼 10분 만에 다시 운행되긴 했지만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승객 58명은 구조를 기다리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승객 2명은 어지럼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사고가 난 서울 지하철 7호선은 열차 바퀴가 철길을 벗어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분당선 지하철에서도 열차가 고장나 멈췄는데요. 두 사고 모두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차 사고가 끊이질 않자 시민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갑자기 그 큰 흔들림 있잖아요. 흔들면서 매캐한 냄새가 나고 연기를 좀 차오른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다 뒤로 이동하더라고요.
어제 저녁 탈선했던 지하철 7호선은 오늘 새벽 복구됐습니다. 오늘 첫 차부터 정상 운행됐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7시 22분쯤 일어났습니다. 당시 열차는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열차 앞쪽 바퀴가 철길을 벗어나면서 멈췄습니다. 승객 290여 명은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바퀴가 이탈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엔 지하철 분당선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왕십리역에서 서울숲역으로 달리던 열차가 선로에 멈춘 겁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지하철 타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신입생들의 중학교 성적을 공개해서 문매를 맞았던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이번엔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사가 수업을 하다 말고 여성 속옷을 종류별로 언급한 겁니다. 학부모들은 징계를 요청했는데요. 학교 측은 저희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S고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수업 도중 교사가 속옷을 직접 사 입는지 묻고 브래지어를 종류별로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각 팬티를 입는다는 교사 자신의 이야기까지 학생들은 모든 게 불쾌했다는 반응입니다. A교사는 지난 8일 여러 반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시중학교 졸업해갖고 1학년 들어가고 예민한 애들한테.
반면 A 교사는 고등학생이 된 신입생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비유를 들었을 뿐 지나친 표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프로에서 자아찾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패널 중에 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이고.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부산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교육청도 장학사를 파견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모든 학교에 성희롱 사례를 담은 주의 공문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강원도에 사는 40대 남성이 유비저라는 병에 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유비저, 생소한 병인데요. 탤런트 박용식 씨가 이 병으로 숨지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사람을 통해서 퍼지진 않지만 일단 감염되면 치사율이 40%가 넘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전두환 닮은꼴로 유명했던 배우 고 박용식 씨는 지난 2013년 유비저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유비저는 국내에서 발생 건수가 연간 5건이 채 안 됩니다. 유비저란 이름은 코 등에 고름이 생긴다는 비저란 병과 증상이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오염된 흙이나 물속 세균이 인체에 들어가 감염되는데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되면 중증 폐렴이나 폐혈증을 동반해 치사율이 최대 49%에 이릅니다. 2010년엔 제4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첫 국내 유비저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강원도에서 나왔습니다. 40대 남성으로 지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소변에서 균이 나왔습니다. 2년 전 필리핀 여행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비저는 잠복기가 보통 4주 이내지만 최대 수십 년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유비저는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가 특히 위험합니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선 흙이나 고인물에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추락 사고로 타고 있던 백신 7명이 모두 숨진 에티오피아 여객기의 기장이 이륙한 지 3분 만에 돌아가겠다고 다급히 요청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떨어지기 바로 전 상황을 보여주는 교신 내용이 일부 공개된 건데요. 당시 관제사들도 여객기가 뜨자마자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회항을 요청한다. 에티오피아 여객기가 이륙한 지 3분 만에 관제탑에 다급히 요청한 메시지입니다. 공항으로 접근하던 다른 비행기 두 대를 우회시켜달라는 데 이어 착륙 허가도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장과 관제사 간 교신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관제사들도 이륙 직후 수백 피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객기를 보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대응도 하기 전에 여객기는 이륙 5분 만에 관제실과의 교신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더 정보상 이륙 1분 후에 최저 안전 고도보다 아래에 있었던 여객기는 이륙 3분 시점에 속도가 안전 기준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에티오피아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블랙박스를 프랑스로 보내 추락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보잉 737 맥스 운항 중단 결정에 따라 보잉사는 해당 기종을 당분간 항공사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운항 중단은 적어도 5월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4,600여 대로 집계되는 737 맥스 주문이 막히면서 보잉사의 손실액은 우리 돈으로 7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항공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렇게 잇단 추락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보잉 737 맥스 기종이 이제 우리 공항과 영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내 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가 나선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석 달 동안은 이렇게 할 거라고 세계 각국 항공사에 통지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서울의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 지역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만큼 공시가격 상승률도 강남보다 오히려 높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집 역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4억 원 가까이 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 원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종부세 기준인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금은 지난해보다 85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 중 18만 원은 종부세입니다. 용산을 포함해 마포, 성동 등 강북 3구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강남 3구보다도 높습니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도 주로 이 지역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종부세 기준인 시세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7만 가구,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주로 강남권에 집중됐던 종부세 대상이 강북으로 확산된 겁니다. 종부세 기준을 간 넘겼더라도 1주택자라면 당장 세금이 큰 폭으로 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부담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도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은 평균 70%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전히 낮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한시도 눈 뜰 수 없게 하라. 속도의 시대에 걸맞게 요즘 스포츠도 위기를 얘기하며 바뀌고 있습니다. 지루해선 안 된다며 테니스에선 서브를 25초 내로 넣어야 하고 야구에선 교체된 투수는 무조건 3명 이상의 타자를 상대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나달은 서브를 준비하며 라켓으로 땅을 긁고 바지도 정돈하고 또 얼굴을 매만져 땀도 닦습니다. 라켓을 만지고 머리카락도 넘기고 공도 바닥에 튕겨야 하는 샤라포바도 지켜보는 사람들을 애타게 합니다. 내년부터 남자 프로테니스 모든 대회에선 25초 안에 서브를 넣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트에는 초시계가 설치되고 처음 어겼을 땐 경고를 받지만 두 번째엔 점수를, 세 번째엔 게임까지 내줘야 합니다. 2년 전 처음 도입된 25초 룰은 US 오픈과 호주 오픈 등 몇몇 대회에서만 적용됐는데 이제 예외가 없어진 겁니다. 많은 선수들이 서브를 넣기 전 숨을 고르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멘소리를 내놓지만 정작 팬들에겐 이 장면들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운드에 올라와 한 타자를 상대로 공 하나만 던지고 교체되는 투수들. 야구에선 앞으로 이런 장면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내년부터 바뀐 투수는 최소 3명의 타자를 상대하도록 정했습니다. 투수의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12초 룰이나 자동 고의 볼넷, 비디오 판독 시간 제한 등 최근 야구의 변화는 더 빠른 경기 진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불만을 감수하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줄이려는 몸부림 속엔 경기 속도를 높여 팬들을 붙잡으려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봉화군 영동선찰로에서 영주역으로 향하던 화물열차 한 량이 선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영동선 여객열차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중간역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복구 작업은 오늘 새벽에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5호기가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변압기 이상으로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고 자동으로 원전 가동도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도 밝혔습니다. CCTV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구청 관제요원의 예리한 신고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4일 새벽 부산의 한 관제센터 직원은 반범용 CCTV를 살펴보다 세탁소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출동해서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려던 이 남성을 붙잡았는데 조사해보니 차량을 터는 등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대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첫날 한 번의 티샷이 그대로 홀로 들어가는 홀인원이 나왔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17번 홀은 호수 가운데 섬처럼 그린이 위치해서 지난해 대회에선 54개의 공이 물에 빠졌는데요. 올해도 첫날 18개의 공이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미국의 라이언 무어는 이 홀인원으로 대회 1라운드에서 공동 5위까지 뛰었습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뺀 자유당.
예. 오늘 이성대 기자의 복장도 약간 바뀌었고, 또 키워드도 사진 없이 가는 게 뭔가 키워드로 궁금증을 좀 자아내겠다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좀 궁금증을 자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오늘이 바로 3.15. 마산 3.15 이거 59주년 되는 날입니다. 자, 알고 계시겠지만 1960년대 이승만 자유당 정부에서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의하기 위해서 마산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그 시위인데 예. 이게 향후에 4.19의 어떤 도화선이 된
예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마산 앞바다에서 이제 김주열 군의 시체가 또 발견이 되면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4.18, 4.19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2010년에 이제 국가기념일로도 지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정당들이 관련 기념 논평을 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당 이승만 독재 부정선거 향거했다. 바른미래당도 예.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또 정의당 역시 3.15 부정선거에 맞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제1야당이죠. 한국당의 논평을 좀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보신 것처럼 논평을 냈는데 뭐 3.15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거나 기본 정신으로서 우리가 계속 뭐 민주주의 꽃도 피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쭉 했지만
예.
쭉 읽어보시면 이승만, 부정선거, 자유당 이런 식의 표현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글자가 작아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잘 정확하게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불의한 거하여 쓰러져간 민주 영령들께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뭐 그런 정도의 표현만 있군요, 분명히.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과는 좀 결이 달라서 분명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특별히 3.15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경 설명을 누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참고로 작년에 같은 자유한국당이 냈던 논평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년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 3.15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해방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이라는 표현은 사라졌지만 어쨌든 3.15 부정선거라는 표현은
분명히
적시를
했군요.
했습니다. 예. 이번과는 좀 다른데 자,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실이죠. 당 대표실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예.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사진을 걸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유당 정권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뭐 이른바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정면에서 거론하는 게 좀 부담이 됐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자, 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국가가 이런 행사를 기념하는 거는 후대에 왜 이런 일이 왜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후대에 계속 알려주려고 상기하려고 하는 이유인데
그렇죠.
바로 그 핵심인 언제 왜 일어났는지가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거를 되새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 일종의 역사 논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반민특위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됐었던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은 좀 한 발 물러선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반민특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의 발언을 했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 반민특위가 해방 이후에 국민이 무척 분열됐다. 반민특위로 분열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자 자, 오늘은 반민특위 활동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은 계속 잘 됐어야 된다라고 사실상 해명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반민특위 역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일종의 흑역사로 보이는 거죠. 반민특위를 예. 좌초시킨 게.
예. 자, 어떤 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역사적인 인식을 좀 보여주고 가는 게 또 정당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12년 만에 중단된 1박 2일.
예. TV 프로그램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 예능 소리를 듣던 KBS의 1박 2일 프로그램이 최근에 그 정준영 사건 때문에 오늘부로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몰카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 이제 출연하다가 하차를 하게 됐는데도 이제 시청자들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12년이면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이 장수 프로그램이 결국은 무기한 잠정 중단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미 3년 전에도 정준영 씨가 비슷한 논란으로 잠정 하차를 했다 복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예.
뭐 상당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2016년이었습니다. 2016년에 몰카 사건이 터져서 잠정 하차를 하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마자 제작진에서는 그 TV 방송에서 이런 식의 자막 편집들을 했습니다. 뭐 여섯 명인데 준영이가 없네? 뭐 우리가 널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예.
마음이 짠하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정준영 씨의 복귀를 이렇게 자막을 표현해서 이용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예.
당시에도 정준영 씨의 어떤 4개월 만에 조기 복귀를 했는데 그 복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하차해달라 이렇게 찬반 여론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제작진의 어떤 표현 그 판단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결과론일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좀 더 어떻게 프로그램 차원에서 확실한 조치를 취했다 하면은 어떻게 지금같이 이제 시청자 여론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더 그런 여론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필요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KBS 측에서 오늘 바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그 3년 전 유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에서 또는 KBS 측에서 그 무혐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비단 정준영 씨만의 문제인 거냐라고 볼 수 없는 게 이미 지상파에서는 또 논란의 한 축이죠. 승리 씨에 대해서도 이렇게 방송들에서 계속 뭐 승칩이라고 띄워준다거나 뭐 예. 사업을 하는 되게 전도유망한 젊은 사업가처럼 이미지를 뭐 해왔던 것들도 결국 지금 사건에 있어서는 좀 비판받을 지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꽃샘추위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추위가 자리를 비우자 어김없이 먼지가 찾아왔는데요. 오후부터 다시 불어온 찬바람 덕에 공기는 맑아졌지만 비구름대가 함께 몰려왔습니다. 강원도 산지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어두워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오늘 하루 수도권의 날씨는 탁한 공기로 시작해 비로 마무리됐습니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내내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바람의 속도가 초속 1m 안팎인 무풍지대가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불어온 차가운 북서풍에 먼지 농도는 금세 떨어졌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구름대가 몰려왔습니다. 찬바람과 만난 비구름대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를 더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산지엔 오후 4시 반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산지엔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일부 산지에선 적설량이 20cm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가 그쳐도 꽃샘추위는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 0도, 수원 영하 1도 등 수도권은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광주와 대구, 부산도 2에서 4도로 쌀쌀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주말 동안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 걸쳐 보통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오늘 밤에는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를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사회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